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잠시 뒤 워싱턴 연방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국내외 여러 귀빈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대통령 선서식과 다채로운 축하 행사가 거행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을 앞두고 어제 워싱턴에 도착해 미국은 내일 대통령 선서식과 함께 놀라운 일이 이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가 통합과 국민 모두에게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발표할 취임 연설문을 계속 수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연설은 매우 인간적인 내용으로 미국에 대한 비전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국정에 임하는 오늘 오후부터 시작해 앞으로 며칠간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한 조치들을 되돌릴 여러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공군의 B-2 폭격기가 리비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훈련소를 공습해 80여 명을 사살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ISIL이 출몰하는 곳이면 어디든 공습을 가할 필요가 있다며 리비아 내 일부 ISIL 요원들은 유럽에 대한 테러 기도에 연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습에는 B-2 폭격기 두 대와 함께 시칠리아 기지에서 출격한 무인기들이 동원됐습니다. 앞서 리비아군은 지난해 미 공군의 지원을 받아 해안도시 수루트에서 ISIL을 몰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시리아 서북부 지역에 어젯밤 공습이 가해져 반군단체인 자브핫 파테 알샴 요원 4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이번 공습이 알레포 서부 반군 장악 지역에 있는 파테 알샴 기지를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그러나 공습이 러시아 전투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 전투기에 의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주재 외교관들에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협력망 구축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정부 최고 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우일량 부서기가 어제 베이징 주재 113개 외국 공관과 13개 국제기구 대표들을 대상으로 중국의 반부패 활동에 관한 보고회를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우 부서기는 이 자리에서 부패 관리들에 대한 법률 강화와 국가감독위원회 설립 등을 포함한 중국 정부의 부정부패 감시체계 개선 노력을 중대 정치 개혁으로 설명했습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앞서 이달 초 사망 또는 실종 부패 용의자들의 부당이득을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의 법 해석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지난해 들어 11월까지 70여 개 나라에서 뇌물로 인한 손실금 23억 위안, 미화 3억 3,400만여 달러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의 17층짜리 상가 건물이 화재 발생 뒤 붕괴돼 진화 작업에 나섰던 소방관 30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화재는 어제 오전 8시쯤 500여 개 의류 점포가 몰려있는 플라스코 상가 건물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동한 소방관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해 불을 끄던 중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내무부에 사고 원인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눈사태로 매몰된 호텔 안에 6명이 생존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이탈리아 구조대가 밝혔습니다. 구조대는 생존자들이 눈 속에 파묻힌 채 아직 구출되지 못했지만 대화로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지난 18일 이탈리아 중부의 유명 휴양지 파란돌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45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특집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는 미국의 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펼쳐지는 오늘 이곳 워싱턴 DC는 역사의 현장에 함께하려는 수많은 인파로 이른 새벽부터 열기가 뜨겁습니다. 워싱턴 DC로 들어오는 지하철은 원래 시간보다 1시간여가 앞당겨진 오전 4시부터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좋은 자리에서 취임식을 보기 위해 새벽부터 첫 차를 탄 시민들도 많았고 다른 지역에서 대형 버스를 타고 일찍 도착한 인파도 많았습니다. 이번 취임식에는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존 허리 높이의 담장 대신에 성인 남성의 키보다 훨씬 큰 철조망이 설치됐고요. 많은 시민들과 고위 관료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큰 행사인 만큼 테러 위협에 대비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안보, 경계태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민들의 협조로 순조롭게 입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새롭게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새 시대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취임식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45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특집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한 알찬 내용들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취임식이 펼쳐지는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상 4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월 21일 토요일 북한은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 정도가 되겠고요.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2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2도, 신의주 영하 13도에서 영하 1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1도, 함흥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이 전해드리는 제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특집 시작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이곳 워싱턴 DC로 쏠려 있는데요. 오늘 취임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영서 기자, 오종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미국에서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게 58회째라고 하더군요. 이제 45대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취임식은 58회입니까?
예, 임기를 한 차례만 소화한 대통령도 있지만 이 두 차례 이상 연임한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경우는 이 4선에 성공해서 네 번이나 취임식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45대 미국 대통령이지만 이 대통령 취임식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이 지난 1789년 4월 20일에 첫 취임식을 치른 이래 오늘 58번째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어떻게 진행되는지 들여다볼까요?
예, 이번 취임식의 구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인데요. 예, 트럼프 새 대통령이 지난 선거운동 기간에 내세웠던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 취임식에 앞서서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차기 대통령, 부기 대통령은 어제 이곳 워싱턴 DC에서 가까운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국립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어서 워싱턴 시내 중심에 있는 내셔널 몰 잔디광장을 굽어보는 링컨 대통령 기념관으로 자리를 옮겨서 기념음악제에 참석했습니다. 이 공연의 주제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였는데요. 잠깐 어제 음악회 분위기 함께 느껴보시죠. This is the call to the broken USA. He won't mind nothing and he can't forget the men who died who gave that right to I wonder why. 예, 음악회 현장 실황 잠시 들으셨는데요. 유명 가수인 토비 키스와 리 그린우드 같은 유명한 가수들이 출연해서 축하 분위기를 돋우는 노래들과 함께 주로 애국적인 주제의 곡을 공연했습니다. 미군이나 공직자들이 오래 봉직한 경력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빠지지 않고 연주하는 God Bless USA, 신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 이 노래가 현장에 울려 퍼질 때는 잠시 분위기가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 음악제 현장에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연설을 했다고요?
예,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음악제 현장 말미에 이 여정은 18개월 전에 시작됐다고 입을 연 뒤에 우리는 모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지쳐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를 원했다고 힘줘서 말했습니다.
So I just want to thank everybody. We're going to have four incredible years. It's going to be something special. We have
예,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이어서 제가 뭔가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일을 했다면서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 그리고 군중에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네, 자, 이 음악회가 취임식 분위기를 상당히 고조시킨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까?
예,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이 축하 음악회까지 온 사람들이다 보니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 시민들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A sea of red hats and just a sea of people. And it's breathtaking, honestly, it's surreal.
The anticipation of waiting for him to come out here is driving us crazy, but okay, we've been
트럼프 후보를 상징하는 붉은 모자의 물결을 보니까 숨이 막힐 정도로 감격스럽다. 또 트럼프 차기 대통령을 볼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대된다. 또 이 순간을 나는 정말 기다려왔다면서 흥분된 반응들을 보인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어제 19일 일정을 돌아봤는데 이 새 대통령과 부통령 두 사람이 오늘 20일에는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까?
네, 취임식 당일인 오늘은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펜스 차기 부통령이 이 백악관 근처에 있는 성요한 성공회 교회에서 이 비공개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예배 후에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이 같은 차를 타고 백악관을 출발해서 이 취임식이 열리는 의사당으로 향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취임식이 시작되는 건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미국 동부 시각으로 오늘 정오 존 로버츠 미국 대법원장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나는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최선을 다해 미국 헌법을 준수하고 보호하며 보존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라는 공식 취임 선서를 통해서 대통령직을 넘겨받게 됩니다.
네, 이 앞서서 이 펜스 차기 부통령이 먼저 클레런스 토마스 이 대법관 앞에서 선서를 하게 되는데요. 펜스 새 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취임식 때 사용했던 성경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성경에 손을 얹는 것, 미국 대통령 취임식의 오랜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어떤 성경을 사용할 예정인가요?
성경책 두 권을 함께 사용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에이브라햄 링컨 전 대통령이 첫 취임식에 들고 나왔던 성경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당선인이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서 선물 받은 본인 소유의 성경을 함께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취임 선서까지 마치게 되면 공식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주기를 부를 때 이 차기 또는 이 당선인이라는 말을 떼어내는 거고요. 오바마 대통령 이름 뒤에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말이 붙게 됩니다. 이 선서가 끝나면 미군 의장대가 예포 21발을 발사하고요. 군악대는 대통령 찬가를 연주합니다.
이어서 트럼프 새 대통령이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취임연설을 하고요. 마빈 히어 유대교 랍비와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를 비롯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읽고 축도하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 뒤에 올해 16살인 노래경연대회 준우승자 가수 제키 대반초향이 미국 국가를 부르는 것으로 취임식이 마무리되는데요. 이 전임 대통령 가족을 떠나보낸 뒤에 의사당에서 새 대통령과 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이 함께 점심을 먹게 됩니다.
네. 자, 취임식 당일 이 가장 화려한 볼거리라면 역시 워싱턴 DC 시내 주요 지점을 통과하는 퍼레이드, 이른바 시가행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 미국 동부 시각으로 오후 3시부터 이 90분간 이 취임 기념 시가행진이 벌어지는데요. 이 트럼프 새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가족을 태운 자동차가 이 국회의사당 서쪽 앞에서부터 펜실베니아 이 대로를 따라서 백악관까지 약 2.7km를 행진하게 됩니다. 오늘 시가 행진에는 군과 경찰, 각급 학교 관악대를 비롯해서 이 40여 개 단체 소속 8천여 명이 참여해서 흥을 돋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늘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워싱턴 시내의 국립건축박물관을 비롯한 3개 장소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펜스 부통령 부부가 참석하는 공식 무도회가 열립니다. 이 트럼프 새 대통령 부부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유명한 노래인 마이 웨이, 나의 길이라는 곡에 맞춰서 춤을 출 예정인데요. 특히 모델 출신인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어떤 옷을 입고 나타날지도 미국 언론들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혹시 내일도 일정이 있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워싱턴 국립성당에서 열리는 초교파 미사에 참석하는데요. 이를 끝으로 이 사흘간의 공식 취임 행사 일정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취임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행사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네, 취임식 특집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 취임식 현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현장을 직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현숙 기자가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데요. 김현숙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숙입니다.
예. 자, 지금 취임식이 한 3시간 정도 남아 있는데 그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취임식이 열리는 의사당 남쪽에 이 내셔널몰이라고 하는 잔디밭 부근에 나와 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로 붐볐고요. 지금은 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장을 찾은 사람들은 다들 취임식을 기다리는 설렘과 또 도널드 트럼프 신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흥분에 가득 찬 모습인데요. 이 취임식 현장 주변에서 지금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뭐가 가장 많이 보일까요?
네, 바로 붉은색 모자입니다. 이 트럼프 신임 대통령의 선거 구호였죠.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고 적힌 이 붉은색 모자를 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트럼프 신임 대통령도 선거 유세 기간에 많이 모자를 썼었는데요. 그래서 취임식 현장은 지금 뭐 붉은 물결을 이루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네. 자, 그 김현숙 기자가 취임식 현장에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취임식 현장을 찾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타주에서 심지어 해외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We're from Georgia. It's 8 hours. Taking it all in, enjoying it.
No, we're excited. We're excited. Yes, very excited.
From China, Beijing. Not really, just visiting family, but you know the inauguration and the election, which is happening in place. So, well, we'll see. It's like it's more like
walking in history. 텍사스 댈러스에서 왔다는 남성은 취임식을 찾아 너무나 흥분된다고 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왔다는 관광객은 역사적인 순간을 보기 위해 취임식 현장을 특별히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 취임식 현장을 찾은 사람들 대부분 그 선거일에 트럼프 신임 대통령을 트럼프 신임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들이 많겠죠.
네, 그랬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냐고 물어보니까요. 이렇게들 대답했습니다.
I voted for Trump, and I just think he can turn this country around economically and religiously.
Well, I think there's three things that are real important to me personally. One is that fog that's
네, 트럼프 후보가 미국을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회복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트럼프 후보를 찍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찍지 않았지만 취임식을 찾은 여성도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Well, I am a Republican, but I did not vote for Donald Trump. I voted for Gary Johnson, who was a write-in candidate. But even though I didn't vote for Donald Trump and he wasn't my candidate, I still felt like it was important to bring my children here. So that they can
네,
이
여성은 공화당원이지만 so 투표일에는 자유당의 게리 존슨 후보를 찍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어도 여전히 미국을 사랑하고 또 민주주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 자녀들까지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예,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교육 현장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7살 난 어린 아들에게 취임식을 찾은 소감을 한번 물어봤는데요. 직접 들어보실까요?
Excited because I've never seen it before.
Say good luck, Donald Trump.
Good luck, Donald Trump.
네, 태어나서 대통령 취임식을 처음 보기 때문에 신난다는 이 소녀는 트럼프 대통령님 행운을 빌어요 라며 응원의 말까지 남겨줬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오늘 그 트럼프 반대 시위도 계획돼 있다고 하던데 경비가 네. 삼엄하다고요?
예, 맞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거리 곳곳에서 경찰들이 배치돼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모습이 바로 미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You know what? That's what's great about this country. You can protest and we can differ, but we can still love each other even though we have a difference of opinion.
대통령을 반대하는 시위도 할 수 있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는 게 바로 미국인들이라며 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취임식 현장을 찾은 외국인들부터 또 어린아이들까지 다양하고 참 생생한 참석자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볼 수 있었고요. 취임식 현장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현숙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임식 특집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신임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I am officially running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e are going to make our country great again.
지난 2015년 6월 16일 미국의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선 출마 당시만 해도 트럼프의 승리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가진 사업가이자 아웃사이더, 외부인이었던 트럼프는 하지만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공화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로 추대됐고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당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도널드 존 트럼프는 1946년 6월 14일 뉴욕 퀸즈에서 3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인 프레드릭 트럼프는 건축가이자 부동산 개발업자였습니다. 1964년 군사학교를 졸업한 트럼프는 이후 포뎀 대학에서 2년을 공부한 뒤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로 편입해 경제와 사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대학 졸업 후 3년이 지난 1971년부터 뉴욕의 심장부인 맨하튼에서 수익성이 높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1983년 자신의 이름을 딴 68층짜리 고급 주상복합 건물인 트럼프 타워의 문을 열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From the day I built it, it's been successful. I think my favorite building would always have to be Trump Tower.
이후 트럼프는 사업을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트럼프 그룹의 회장으로 또 트럼프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를 설립해 전 세계에서 호텔과 고급 부동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가로서 큰 부를 거머쥐게 된 트럼프는 뉴욕의 사교계에서도 유명인사가 됐고 지난 2005년에 유고슬라비아 출신 모델이자 24살 연하인 멜라니아 트럼프를 세 번째 아내로 맞았습니다. 세 번째 아내와 사이에 태어난 10살 아들 베런을 포함해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이방카 트럼프, 에릭 트럼프, 그리고 두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티파니 트럼프 등 도널드 트럼프는 모두 5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부동산 업계 성공을 발판 삼아 다양한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1996년엔 세계 최고의 미녀를 뽑는 미스 유니버스 조직위원회를 사들였고 또 2004년부터 미국 NBC 방송의 유명 프로그램인 견습생의 공동 제작자와 진행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이민자에 대한 비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이들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They're bringing drugs, they're bringing crime, they're rapists.
선거 전 초기 트럼프는 멕시코 이민자를 범죄자로 비하하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벽을 세우겠다는 발언을 해서 히스패닉, 즉 중남미계 이민자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샀습니다. 또 프랑스 파리 테러와 캘리포니아주 샌 버나디노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하자 의회가 행동에 나설 때까지 무슬림의 입국을 전면 통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경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기성정치인에 대한 피로와 실망감을 느낀 미국인들, 특히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져가는 백인 노동계층 미국인들에게 도널드 트럼프는 신선한 대안이었고, 지난해 11월 8일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To all Republicans and Democrats and independents across this nation, I say it is time for us.
트럼프는 대통령 수락 연설에서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모두 하나가 돼 협력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임식과 함께 이제 4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 트럼프 신임 대통령은 자신이 내놨던 공약을 실행에 옮겨야 하는 동시에 극도로 분열이 심했던 대선 이후 미국인을 하나로 모아야 할 큰 과제가 놓여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45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특집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박영석 기자, 오종수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대통령 취임 연설은 미국은 물론이고요. 세계 역사에도 길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문구들 미국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나왔죠.
그렇습니다. 나라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묻기 전에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자문하라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명언이 바로 취임 연설에서 나왔고요. 1930년대 경제 대공황 당시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취임사에서 강조하면서 미국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하는 사람이 보통 따로 있는데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이번 취임사를 직접 썼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익명의 측근 두 명을 인용해서 오늘 대통령 취임사를 트럼프 당선인이 스스로 작성했다고 지난 수요일에 보도했는데요. 같은 날 이 트럼프 당선인은 플로리다주 팜비치 외곽에 위치한 이 휴양시설인 마라라고 클럽에서 이 취임사를 쓰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인터넷 이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직접 올렸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작성한 이 취임 연설문 초안을 토대로 이 수석 정책 고문 내정자인 스티븐 밀러가 내용을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연설문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통령 선거운동 구호였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새 정부 국정운영 주제인 미국 우선주의를 구체화할 수 있는 분야별 실행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자세한 내용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뼈대가 될지는 예측할 수 있겠죠?
예, 새 정부 백악관 대변인을 맡은 션 스파이서 내정자가 어제 기자들에게 예, 나라의 미래에 대한 당선인의 비전을 담은 철학적인 연설문이 될 거라고 예,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첫 공식 연설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이 스파이서 대변인 내정자는 차기 대통령이 아주 개인적이고 또 솔직한 심정을 담아서 국정 운영의 비전을 제시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네. 자, 개인적이고 솔직한 심정을 담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 스파이서 대변인 내정자는 트럼프 새 대통령의 취임 연설이 정책 의제를 내놓기보다는 철학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관점과 또한 정부의 역할 그리고 시민의 역할을 역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구체적인 정책 의제보다는 철학을 제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면 되겠군요.
네, 취임식 준비위원회의 보리스 앱슈타인 공보관은 지난달 말 이 트럼프 당선인이 존 F. 케네디 또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취임사를 주로 참조하고 있다면서 훌륭한 취임 연설을 한 걸로 평가받는 이들 두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의제를 내세웠고 또 의제 달성을 위한 단합을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주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꿈을 크게 꾸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내용이 될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앱슈타인 공보관은 우리가 언덕 위의 도시라는 사실을 미국인들에게 확인시킬 거라고 이 취임사 주제를 암시했습니다.
네, 저희 언덕 위의 도시라고 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신약성서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선택받은 미국인들이 세계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미국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 미국이 세계의 리더임을 강조할 때 자주 쓰는 표현 사진인데요. 이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사 작성에 참고한 도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도 이 말을 자주 썼습니다.
예. 자, 정리를 해보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이 기치에 맞춰서 미국이 세계의 지도자라는 점을 강조하게 되는 그런 연설이 될 텐데 이 정책 분야별 계획도 제시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세계가 도널드 트럼프 새 미국 대통령 취임사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앞으로 4년 미국 정부의 주요 정책 의제인데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이 될 경제 또 무역 정책의 전환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유럽과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게 될 외교와 안보 기조 변경이 주제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또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미국 기업은 물론이고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경우에 고율의 국경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취임 연설에 담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미국 내 제조업과 일자리를 훼손한다고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이 비판해왔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와 또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를 비롯한 다자간 무역 협정의 폐기를 취임사에서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동맹국이나 또 주요 외교 상대국에도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트럼프 새 대통령은 이번 취임사에서 이 경제와 더불어서 외교 안보 정책도 철저히 미국 우선주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밝힐 걸로 전망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다시 설정하는 것을 비롯해서 이 동맹체제의 부분 재편, 또 파리 기후 협정 재검토 입장 등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중국을 겨냥해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강력한 통상 압박 계획을 제시하고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기보다는 대중국 관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메시지도 분명히 할 걸로 예상됩니다.
네. 자, 한반도 문제도 언급이 될까요?
예,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해온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도 응징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맹국인 한국을 상대로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포함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는 문제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재검토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취임사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이 앞으로 미국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또 앞으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어떤 모습일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임은정 교수와 함께합니다. 임은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을 갖고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을 이끌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어갈 미국, 어떤 모습일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네, 지금 워낙 트럼프 대통령, 이번 45대로 취임하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도 돌발 발언이 많이 있었고 또 워싱턴의 그 정책가 그 집단에 속해 있던 분이 아니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 미국을 끌고 가실 거에 대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아주 다양한 의견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의견들이나 슬로건들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무엇보다 중국과의 관계에 가장 방점을 찍고 이 대전략을 꾸려나가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중국과의 관계가 중점적으로 좀 다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좀 있을까요?
냉전 때하고는 상황이 뭐 확연히 다르지만은 그래도 1985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라든지 계속 그 레이건 대통령 때하고의 그 비교를 하는 것들을 봤었을 때에 그 1980년대에 취했던 어떤 그런 미국의 무역 정책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친다고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중국에 대해서도 여태까지의 그 중국과의 무역이 페어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이 지금 트럼프 후보 당시에도 계속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좀 무역이라든지 환율 정책적인 부분에서 밸런스를 좀 균형을 취하려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저의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자 이런 그 정책들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저는 뭐 어쨌든 그러한 기조 아래 이번에 그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 것이고 오바마 정권의 지난 8년 동안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이 있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기저에 아무래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이라고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친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말씀을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그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 전부터 줄곧 지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들을 폐기하거나 되돌리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대내외적으로 좀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 정책들은 지난 8년과 좀 어떻게 달라질까요?
글쎄요. 지난 8년간의 오바마 정권이 내세웠던 또 슬로건 중에 하나가 피버트 에이시아라든지 또 재균형, 아시아에서 재균형을 취하겠다. 이러한 어떤 방향성은 제시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이 얼마나 이제 실현이 되었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제 좀 의심쩍게 생각됐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북한 문제가 전혀 별 진전된 것이 없이 전략적 인내라는 어떤 방법론은 있었으나 그것이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회의론들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현상 유지하고 있었던 방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정권에서는 아무래도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존스 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 임은정 교수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이 이끌어갈 미국의 모습 또 미국의 한반도 정책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취임식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4년간 트럼프 신임 대통령을 도와 미국의 국정을 책임지게 될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얼굴들, 트럼프 내각이 어떤 인물들로 꾸며졌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종수 기자, 박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먼저 새 행정부의 외교 안보팀부터 좀 들여다볼까요?
네, 외교 안보팀이라고 하면은 보통 국무부와 국방부 또 국토안보부가 이 미국의 외교와 안보를 책임지는 행정부 내 3대 부처인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무장관으로 발탁된 렉스 틸러스는 세계적인 석유 기업인 엑손모빌의 전 최고 경영자입니다. 엑손모빌에서 약 10년 동안 일하다가 국무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40년 동안 엑손모빌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풍부한 국제 경험과 탁월한 협상력을 인정받는 성공한 사업가로 통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외교수장인 국무장관 자리에 이 외교 경험이 전무한 이 친러시아 성향의 재벌 기업인을 발탁한 것에 대해서 이 적지 않은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이 제임스 매티스 전 중부군 사령관은 올해 66살인데요. 이 40년 넘게 해병대에서 잔뼈가 굵은 해병대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기도 합니다. 평생 이 독신으로 살면서 자신은 해병대와 결혼했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미친 개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이 공격적인 성향도 갖고 있지만 강직한 성품, 또 지휘관으로서의 탁월한 능력,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일화가 많아서 동료와 선후배의 존경을 받는 사령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민의 안전과 주요 국가시설 보호 또 테러 공격 예방이라는 중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국토안보부 장관에는 존 켈리 전 남부군 사령관이 기용됐습니다. 이 켈리 장군 역시 매티스 장군처럼 미국 해병대에서 40년 넘게 몸담으면서 숱한 무용담과 일화를 만들어냈는데요. 해병대 중위였던 아들을 아프가니스탄 전장에서 잃은 아픈 개인사도 갖고 있습니다. 이 켈리 지명자는 현역 장군 시절에 이미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멕시코 국경의 국경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새 행정부의 외교 안보팀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경제팀을 좀 살펴볼까요? 나라 살림을 책임질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에는 누가 발탁됐습니까?
네, 미국의 대형 투자 은행인 골드만삭스 출신의 금융인인 스티븐 무누친인데요. 이 무누친 역시 여러 트럼프 행정부의 강요들처럼 공직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 정상급 금융인으로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경제 구상에 이바지했다고 측근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무부가 나라의 살림을 관장하는 부처라면 상무부는 대외 무역과 통상을 담당하는 부처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첫 상무장관에는 역시 미국의 금융 중심지인 월가 출신의 재벌 금융인인 윌버 로스가 발탁됐습니다. 윌버 로스 역시 공직 경험은 전혀 없는데요. 이 사람은 부실 기업을 싼 값에 인수해서 구조조정을 한 뒤에 되파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내서 이 파산의 왕, 기업 사냥꾼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월가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고 조용한 성향이 이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강력한 신뢰를 얻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예, 노동부 장관에는 패스트 기업인 이 CKE 레스토랑의 최고 경영자 앤드루 퍼즈더가 발탁됐는데요. 이 변호사 출신의 이 퍼즈더는 최저임금 인상과 또 초과 근무수당 적용 대상 확대에 반대하고 있어서 이 노동단체들과의 마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미국 행정부 부서는 모두 15개인데요.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의 책임자로 발탁된 인물들 살펴보도록 하죠.
네, 트럼프 행정부의 첫 내무장관에는 몬태나주 출신의 라이언 징키 하원의원이 발탁됐는데요. 지난 2015년부터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재선의원으로서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는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 씰에서 복무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초대 법무장관에는 제프 세션스 엘라바마 출신 연방 상원의원이 낙점됐는데요. 이 강경 보수파로서 과거에 인종차별적 언행으로 이 연방판사 인준에서 탈락한 적도 있습니다. 이 법무장관에 지명된 후에도 이 상원 인준에 앞서서 전국 170여 개 법률전문대학원의 천여 명이 넘는 교수들이 이 상원 법사위원회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이 반대 여론이 높았습니다.
네, 교육부 장관에는 억만장자의 교육운동가인 베시 디보스가 발탁됐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강료 15명 가운데서 여성은 단 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평소 공립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교육운동가긴 하지만 학창시절 내내 사립학교에 다니고 전통적인 공립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공교육 옹호론자들의 우려와 반발을 사고 있고요. 또 보건후생부 장관에는 정형외과 의사 출신의 톰 프라이스 연방 하원 의원이 발탁됐는데요.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을 초창기부터 강력히 비판해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눈에 일찌감치 들었다는 후문입니다.
이어서 에너지부 장관에는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가 낙점받았는데요. 2012년과 201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두 번 다 중도 하차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경선 때는 상무부와 교육부 그리고 에너지부를 비롯한 세 개 부처 폐지를 주장했었는데요. 역설적이게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부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예,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에 발탁된 벤 카스는 세계 최초로 머리가 붙은 샴 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한 저명한 신경외과 전문의 출신인데요. 지난 대선 때 공화당 경선에 출마해서 한때는 선두를 달리면서 대망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선 과정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하락해서 중도 포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유일한 흑인입니다.
교통부 장관에 낙점된 일레인 차오는 타이완에서 태어나서 8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이민자 출신입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 노동장관을 역임한 중견 정치인이고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예, 재향 군인들의 복지 등을 책임지는 보훈부 장관에는 네이비 썰킨 전 보훈부 차관이 발탁됐습니다. 원래는 내과 의사 출신인데요.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5년에 이 보훈부 차관으로 임명한 인물인데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장관으로 발탁됐습니다. 미국 보건 분야에 영향력 있는 백인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지명자가 발표되지 않아서 궁금증을 자아냈던 농무장관직은 취임직 전날인 어제 채워졌는데요. 소니 퍼듀 전 조지아 주지사가 발탁됐습니다. 스위스 출신인 퍼듀 전 조지아 주지사는 농업이 주요 산업인 조지아주의 상원의원과 주지사를 역임한 중견 정치인으로서 무난한 인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트럼프 새 행정부 내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해럴드 변
버지니아주 한인공화당 이사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취임식 현장의 분위기와 다양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럴드변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계기로 해럴드변 이사장께서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게 되셨나요?
저는 미국 공화당 의원으로 한 25년 동안 공화당에 소속이 돼 있었고 부시 대통령이 있을 때는 우리 한인으로서는 우리 버지니아에서 처음으로 그 델레겟이 됐고 아시안 공화당 회장과 부회장 등등 그리고 다음에 그 버지니아 선관위 부회장 등 해서 출범을 서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서 초청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12년 전과 비교해서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어떤 점들이 좀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차이점은 그 민주당 사람들이 보이콧을 했어요. 그래서 한 70명, 80명 사람들이 많이 오질 않습니다. 그 12년 전에는 그 티켓이 우리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상원의원들, 그다음에 그 선거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우리 그 트럼프 캠페인에 있는 그 캠페인한 사람들에게 다 그것을 전국적으로 나눠주는 그러한 현상이었는데 금년에는 민주당들이 아마 보이콧한 사람들이 많아서 완전히 공화당 사람이 주로 한 90%가 공화당 사람으로 참석이 될 것 같고 그것이 네. 다른 점이고 보안 관계가 굉장히 강하고 그 시위를 하는 것이 아마 다른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 취임식과 관련해서 그 언론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이 워싱턴 DC에 나올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있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좀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벌써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각 주에서. 지금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은 몇 시간 후에 보안 상태는 정말 완벽하고요.
네.
그분들이 소리를 많이 낼 겁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시위를 할 때는 다들 조용히 플랭켓을 들고 하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그 몇몇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마 평화적인 시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해럴드변 버지니아주 한인공화당 이사장으로부터 취임식 현장의 분위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얽힌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들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영서, 오종수 기자 함께 하는데요. 대통령 선거는 지난해 11월 8일에 있었는데 왜 바로 취임하지 않고 1월 20일로 취임 날짜를 정한 걸까요?
예, 원래는 선거 다음 해에 3월 4일에 취임식이 열렸는데요. 이유는 초대 의회가 헌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1789년 3월 첫째 주 수요일로 정했는데 그날이 우연히도 3월 4일이었던 데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에는 선거를 치르고 다음에 3월까지 무려 한 4개월여를 기다려야 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이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 선거인단에 의해서 치러지는 간접 선거이지 않습니까?
예.
예. 11월에 일반 투표가 끝난 뒤에 12월에 각 주에서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서 이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건데요. 이런 과정 때문에 11월 선거와 취임식까지 기간이 길었던 건데 그래도 이 넉 달은 너무 길고 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 헌법 20조에 따라서 1월 20일로 앞당겨진 겁니다.
네. 자, 이 대통령의 취임식이 워싱턴 DC에 있는 의사당에서 열리는데요. 1월이 뭐 한겨울이기 때문에 추위를 피해서 실내에서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 밖에서 열리죠?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연방의회 의사당인 캐피톨 힐 서편 계단에서 진행됩니다. 이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첫 번째 취임식은 뉴욕시의 연방홀에서 열렸었는데요. 이 두 번째 취임식은 새 수도였던 필라델피아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열리기 시작한 건 지난 1801년 제3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때부터였습니다.
예. 그 취임 선서를 보면 마지막에 So help me God, 신이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네. 이런 전통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예, 원래 헌법에는 이런 문구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선서 끝에 붙이면서 이후에 모든 대통령이 따라하게 된 건데요. 취임 선서 때 성경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워싱턴 대통령이 했던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취임식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취임식에 얽힌 다양한 일화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취임식에는 보통 퇴임하는 대통령과 취임하는 대통령, 이 신구 대통령이 함께 등장하죠. 이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2대 존 애덤스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한 이후에 전통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 정당이나 이념 또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3명의 대통령이 이 후임 대통령의 취임식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습니다.
예, 단 3명의 대통령이 취임식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네. 어떤 대통령들입니까?
네, 우선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가 이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예, 건국의 아버지로 미국 독립선언문 작성에도 함께했던 이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 적대감이 깊었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지향이 달랐던 데다가 애덤스가 대통령일 때 이 부통령이었던 제퍼슨에게 패해서 재선에 실패하면서 앙금이 더 깊어진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다른 두 대통령은 누구인가요?
예, 존 애덤스 전 대통령의 아들이기도 했던 제6대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도 이 후임인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취임식 전날에 짐을 꾸려서 백악관을 떠났는데요. 역시 정치적인 입장 차이에 따른 앙금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전임 대통령은 제18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의 취임식에 나서지 않은 앤드류 존슨 대통령인데요. 역시 개인적으로 두 사람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게 이 두 사람이 동시에 한 자리에 서기를 거부하면서 이 존슨 대통령은 취임식이 열리는 동안 이 마지막 법안에 서명했던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예. 이번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또 생존해 있는 전임 대통령들 가운데서는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이 모두 참석하게 되는데요.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은 건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아쉬움을 전하는 편지를 트럼프 이 차기 대통령에게 미리 보내기도 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아내이자 또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참석합니다.
네. 자, 취임 연설과 관련한 일화도 많다고 하던데요. 어떤 기록들이 있나요?
예,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의 재선 취임 연설문은 총 135단어로 이 채 2분이 안 될 정도로 짧아서 화제가 됐었던 반면에 이 1841년 취임한 윌리엄 헨리 해리슨 대통령은 이 비가 내리는 쌀쌀한 날씨 속에서 무려 2시간이 넘게 연설을 해서 가장 긴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때문에 해리슨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여 만에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술과 관련돼서 웃지 못할 얘기도 있는데요. 링컨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서 이 두 번째 취임식을 할 때 당시 부통령이었던 앤드류 존슨이 장티푸스로 고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잊고자 술을 마셨다가 연설 중에 이 횡설수설하는 바람에 구설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영서, 오종수 두 기자와 함께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취임식 특집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신임 대통령의 부인, 제45대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어떤 인물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1970년생으로 올해 46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24살 차이가 납니다.
I was born in Slovenia, a small, beautiful, and then communist country. In Central Europe.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지난해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소리 잠시 들으셨는데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중유럽 국가 슬로베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슬로베니아는 소련의 위성 국가인 유고슬라비아였습니다.
My elegant and hard-working mother Amalia introduced me to fashion and beauty. My father Victor installed in me a passion.
멜라니아 여사의 아버지는 국영 기업인 자동차 대리점 판매원, 어머니는 섬유 공장 노동자였는데요. 멜라니아 여사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미모와 몸매 덕에 어머니가 일하던 섬유 공장에서 아동 모델로 서는 일이 잦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결국 훗날 패션 모델로 일하는 동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멜라니아 여사는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지 단 한 번도 모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청소년 시절에도 모델 활동을 했던 멜라니아 여사는 대학을 중도 하차한 후에 본격적으로 이탈리아 밀라노와 프랑스 파리를 오가며 전문 패션 모델로 활동했습니다. 1996년 미국에 입국해 뉴욕을 무대로 활동하다 2005년에 당시 사업가였던 트럼프 대통령과 결혼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초혼, 트럼프 대통령은 세 번째 결혼이었습니다. 현재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On July 28, 2006, I was very proud to becom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지난해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멜라니아 여사가 자신이 미국 시민이 되던 순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2006년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이 된 지 10년 만에 미국 역사상 최초의 외국인 출신 퍼스트 레이디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멜라니아 여사는 아들의 학업 문제로 당분간은 백악관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뉴욕에서 지낼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언제 백악관에 입성할지 현재로서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가 멜라니아 여사의 공백을 메울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찌됐던 멜라니아 여사가 이전 대통령 부인들과는 전혀 다른 퍼스트 레이디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과연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앞으로 어떤 모습의 퍼스트 레이디 상을 보여줄지 많은 사람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어떤 인물인지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제45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미국인들은 앞으로 4년간 미국을 이끌어갈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에게 어떤 것들을 바라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학원생 라훌 사운트 씨와 식당 종업원 케이티 젠치 씨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는 선거 운동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때만큼 공격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이민자로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민 정책을 펴게 될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있고 미움을 전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평등을 위해 앞장서야 하고요.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해 여성의 선택권을 옹호하고 또 사회에서 소외된 소수계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합니다.
반면에 애완동물 가게를 운영하는 멜리사 오버스트 씨와 유모인 세라 레널드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지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오바마 케어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같이 소득 상한선을 겨우 넘기는 소규모 자영업자한테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의료보장도 못 받을 뿐더러 의료보험도 살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돼서 정말 힘들거든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으면 해요. 개인적으로는 낙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미국 내 탈북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많은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을 더욱 잘 살게 하고 미국 경제를 추세해서 또 국민들을 다시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하면서 또 특히 그 대북 북한의 관계에서는 압박과 제재가 오바마 대통령보다는 더 강하지 않겠는가 기대해 봅니다.
사실은 그 3국을 걸쳐서 들어온 탈북자들이 많아요. 3국을 들어온 탈북자들은 신분이 없어요.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3국을 걸쳐서 왔지만 우리 탈북자들 북한 우리 백성들 위해서 그들이 일할 수 있게끔 미국에서 그런 정착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대통령이 되시면 미국에 얼마 안 되는 당국자들한테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은이었습니다.
제45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특집으로 꾸며드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